매기 성경 강해.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매기 성경강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을 마가복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먼저 나누기죠.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다시 건너편으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이것은 가버나움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행하셨던 곳이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그 관심은 가버나움에서 큰 환영을 받을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인기가 있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되리라고 봅니다. 한데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신분에 얼매이지 아니한 간절함이었어요. 당시에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는 직분을 맡고 있는데 그 수하에는 약 10명 정도의 관리인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직무는 아니었지만 일반적으로 윤리와 율법에 있어서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었고 일반인들을 가르치는 직무를 또한 겸하고 있었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이 아이로라고 하는 그 시브리 말의 뜻은 그는 빛난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보았을 때 이 야이로, 그는 빛났다,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인지가 있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회당장의 겸손한 모습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본문이 당시 사회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에 비해 보면 예수님은 어떠한 직책도 없는 평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행동을 취한 것은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위치가 존경과 섬김의 대상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특히 발 아래 엎드리는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자기의 비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상호 간의 대조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24절 보겠습니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많이 간구하여라는 것은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기보다는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 한두 번은 거절당했거나 다가서지 못하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올 때 제자들이 그 오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허락하고 어떤 사람은 오지 못하겠다는 거 여러 상황을 통해서 알잖아요. 아마 이 사람도 거절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간구는 매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의 간절하고 지속적인 간구가 그로 하여금 허락을 얻어냈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다름이 아닌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인 마태나 누가복음과 달리 마가는 어린 딸이라고 딸의 나이가 특별히 어리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회당장에 있어서 더욱 간절하게 했던 이유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겠죠. 이에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셨다는 소문을 이 회당장은 익히 들었을 겁니다. 그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진정한 해결자가 여기에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을 간절하게 붙들고 소원을 아뢰어야 하겠다. 아마 이런 소망이 있었던 거겠죠. 특별히 마태와 누가는 어린 딸의 나이가 12살이라고 기록하므로 회당장의 마음의 간절함을 극도로 부상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회당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손을 얹으사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라는 간청은 당시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이 그랬다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회당장의 요청은 매우 구체적이었고 실제적인 간구의 내용임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손을 얹으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는 행위이자 야고보서 5장에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병든 자가 기도할 것을 가르친 것과 마찬가지로 병을 치료하기 위한 기도의 방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으로 인하여 회당장의 딸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회당장은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던 거죠. 특히 구원이라는 말은 육체의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영적인 치료를 근본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마가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12해를 혈우병으로 앓는 여인의 치료함을 받은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죠. 무리가 애워싸 그랬어요. 이 미는 행위는 단순히 이례적인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지는 행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회당장의 집으로 행하는 동안에 끊임없는 군중들이 밀집하여 따라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해를 혈우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게 되었을 때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회당장의 어린 딸을 치료하시는 사건 중간에 갑자기 12해를 혈우증으로 앓는 여인이 중간에 삽입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당장의 딸의 나이와 이 여인의 혈우증을 앓고 있는 기간이 동일시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이 고통당하는 기간과 어린 딸의 앓는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으며 중대한 문제인가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보세요. 12해를 혈우증으로 앓는 여자 그랬어요. 특별히 그 여자가 앓고 있는 기간을 기록함으로 그 여인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혈우증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5장 15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를 만지는 자도 부정하고 그런 여인들은 또 그를 만진 사람은 성전에 나아가는 것이 허락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있어서도 공중 모임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이혼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혈우증은 부인과 질환으로 뭐 좀 이 하혈증 있잖아요. 하혈병 이런 병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마도 여성의 생식계통에 이상이 생기므로 피가 계속 밖으로 나왔던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의술로는 불치의 병에 속했던 거지요. 이러한 정황이 이 여인의 삶에 나타나게 되니까 이 성경 저자들은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고 고통의 날이 얼마나 컸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 한마디가 뭡니까?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다 그랬어요. 고치지도 못했습니다. 재산만 다 탕진했던 겁니다. 이 혈우증으로 인하여 조치를 취할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는 그 여인의 혈우증에 대하여 치료의 가능성이 전혀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적인 방법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에 혈우증에 대한 치료의 방법은 10여 가지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러한 수고와 방법, 노력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았어요. 모든 재산만 다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각의 치료받음으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절망과 고통은 날로 더해갔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 거죠? 찬송 함께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낫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여인으로서는 치명적이잖아요. 이러한 몸으로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로라.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이 그동안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행하신 다양한 질병 치료하신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와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일에 대하여 치료자다, 저분은 구원자다 라는 소문을 이 여인은 들은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전해 들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언행을 통하여 전해지고 있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 여인은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고 이 여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고 특별히 이 여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의 상태와 이 여인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의 특성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보십시오.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것은 이전에 예수께서 행하신 치료 방법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전엔 예수님께서 환자들의 몸에 손을 대시며 치료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본인이 예수의 행렬 가운데 나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행위를 통하여 치료를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치료를 받기 원하는 갈급함과 치료를 받기에 합당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대에 행하여지기도 했던 무속적인 치료 방법을 선택했던 겁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길로 나왔다는 것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큰 결단과 용기가 있었던 겁니다. 보시면 옷에만 손을 대어도 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형편에 대한 겸손함과 비천함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절대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하거나 예수님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단순히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는 것으로도 나을 수 있다는 겸손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그녀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함의 방법이 때때로 이방인의 모습들 가운데 나타나는 방법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러한 행동을 보임으로 인하여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요소임을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29절로 3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혀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서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의 혀로 근원이 곧 마름에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에 의하면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러한 표현은 혈루증의 증상이 즉시로 치료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이 여인의 믿음대로 고침을 받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신의 변화에 대하여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병이 나온 줄을 몸에서 깨달으니라.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하여 예수님은 치료하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녀로 하여금 기쁨과 만족을 회복시켜 주셨고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그 자체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심을 나타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느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타난 증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죠. 아니, 12년 동안이나 질병을 앓은 사람이 자기 몸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는 거, 그거 당연한 일 아닙니까?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통한 치유의 역사를 부인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이제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 자신에게 변화가 있었던 것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자신의 능력이 나갔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아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손으로 만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만졌음을 아셨습니다. 이전에 행하셨던 사건과는 달리 예수님은 이러한 치유의 사건을 공개적으로 알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여인의 신앙의 역사에 대하여 특별한 목적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러한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이것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떨림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그 여자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여자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단순히 기적적이고 지식적인 소문에 의한 만남만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필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31절로 가보실까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아니 여기서 사람들이 밀치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옷에 손댄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아주 불만 섞인 그런 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혼잡하고 몰려들어서 또 사람들이 서로 밀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옷에 손을 대었는지 어떻게 알겠느냐는 식의 반문이죠. 이 사실은 혈루증을 치료한 그 예수님과 환자 자신밖에는 모르는 사실인데 사실 영적 무지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 그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접촉만 생각하고 영적인 교감을 도외시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알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치유받은 여인은 즉각 나타나 고백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알 때 전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32절로 34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돌아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라는 예수님의 행동은 의도적인 관찰이죠. 즉 몸을 돌이켜 그 여인을 찾으시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위는 이 여인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죠. 그의 치료의 사건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찾으시는 모습으로 인하여 긴장하고 있던 여인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두려워 떨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여인이 불안하여 떨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고 봐요. 몇 가지가 되겠죠. 아마 이거 아닐까요? 자기 자신이 종교적이고 사회적으로 불결하기 때문에 자신을 대중 앞에 드러내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고 그걸 깨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예수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죄책이 있었지 않겠어요? 또 뭐 세 번째로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의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의 고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여인은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여인에게 진정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그러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러한 말을 통하여 구원이 이미 그 여인에게 이루어졌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여인에게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료자이십니다. 특히 구원하였으니 라는 말은 이미 구원이 확보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는 단순히 혈류증의 치료만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의 문제까지도 언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평안히 가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은 평안을 향하여 나아가라 을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되새기면 됩니다. 이로 인하여 그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생활적인 면에서도 평안한 삶을 허용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평안이란 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생활과 영적인 부분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었던 당시에 샬롬이라고 하는 용어였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사역은 전적인 치료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마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두라노에서 성경 지리와 역사를 탁월하게 풀어놓은 성서지도의 결정판 두라노 성서지도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고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